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초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심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저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듣고 누리는 시간이길 소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길 소원합니다. 저희 각 사람이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예배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8편 1절입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 시편 18편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은 어려움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에서 네 번째 시간으로 어려울 때 읽는 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가 그런 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제가 여러 가지 세 가지 조언들을 드렸는데 제가 이 시리즈 마무리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도움, 조언이라면 정말 어려우실 때 시편 18편을 읽으십시오. 오늘 18편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여러분들 어려울 때 읽으실 수 있으면 어떤 면에서는 이네 번의 설교 중에 가장 여러분한테 좋은 도움되는 실제로 그런 설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편의 표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 들으실 때 성경책을 갖고 계시면 좀 갖고 읽으시고 어플로 하시는 분도 오늘 들고 읽어가면서 읽을 거니까 오늘 이 18편을 좀 이해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함께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18편이나 좀 떨어지시면 오늘은 좀 지루한 설교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표제를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와있냐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했어요. 이 표제가 이해되세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그쵸?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그쵸? 건져주신 날에 뭐 어떻게 했어요?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가 어떤 내용이겠어요? 내가 어려움을 다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법이 다 잠겨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들으시죠? 부동산 뭐 성공하신 분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주식 성공하신 분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취업 성공하신 분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 뭐 유튜브 강의 같은 거에서 막 차에서 듣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내가 어려움을 이렇게 해결했어 라고 쫙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시편 18편이. 그러니까 유명한 구절만 주로 알고 계시는데 이 시가 길어요. 그래서 사실 이 시의 호흡을 전체를 따라오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유명한 구절만 알지. 그 구절만 알고 그 구절이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실망하고 나와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고 이게 18편을 사용하시는 방법인데 그게 아니라 이시 18편의 전체 호흡을 따라오시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배우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이 시가 이 본문이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정말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평생 알아간다 생각하시고 시편 18편 말씀을 같이 알고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봅시다. 18편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라고 하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라고 하면 시간 순서로 보면요 4절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나와 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렇죠? 시적 표현이 많으니까 우리 표현을 너무 따라가다 보면 너무 정신이 없고 옛날 시다 보니까 그 시의 감성은 우리한테 좀안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 위주로 봅시다. 그럼 두 가지 이미지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사망의 줄이 내가 묶여 있는 이미지죠, 그렇죠? 사망의 줄을 나 얽고 있어요. 내가 묶여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불의의 창수가 나에게 두렵게 하죠, 그렇죠?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묶여 있는데 거기 이제 쓰나미 같은 게 이렇게 몰려오는 상황이죠, 그렇죠? 항상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이 나무에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근데 집채만한 파도가 나한테 이제 오는 거 이제 홍수가 나서 점점 이렇게 물이 차오르는데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 그런 경험 있으세요? 한강 수위 높아진 거 가까워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한강에 그 어디죠? 그 이렇게 폭포 그 분수 떨어지는 거 이쁜데. 그래서 이렇게 분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비가 많이 왔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그냥 거의 다 있네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물이 쓱 넘치더니 순식간에 일로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사람이 다 뛰어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거기 묶여있다고 생각해봐요. 다 도망갔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지금 엄청난 일이 나한테 닥쳐오는데 내가 묶여있어.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럴 때 있죠. 여러분, 그때가 어렵잖아요. 어려운 일이 닥쳐오는데 피할 수 있으면 뭐가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 닥쳐오는데 해결할 수 있으면 뭐가 어려워요?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내가 묶여있으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다윗이 지금 이 상황이었다고. 내가 그런 상황이었어. 내가 어땠냐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묶고 있는데 불의의 창수가 나한테 몰려와서 두려울 때였어. 내가 그때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시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얘기해요. 이 설교 했었죠. 이게 두 번째로 했던 설교죠. 그렇죠?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때 부르짖죠.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렇죠? 두 번째 설교에서 말씀드렸어요. 환난 때 주저앉는 사람, 환난 때 화내는 사람. 그거 말고 환난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윗은 부르짖죠. 그렇죠? 근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단계죠. 단계로 볼까요? 첫 번째 어려웠어요. 그렇죠? 어려움 직면해야죠.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어려움 직면해야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부르짖죠. 그리고 3단계. 여러분 시편 18편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주로 읽는 줄 아세요? 1절부터 6절까지 읽다가 그 다음은 좀 스킵합니다. 여기 스킵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는. 나 항상 내가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거 진짜 중요해요, 보세요. 사람들이 왜 스킵하는지, 여러분들이 왜 스킵하는지 읽어보세요. 7절부터 있죠. 이에 땅이 진동하고 신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며 그 불이 숯을 피우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으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 어두캄캄하도다. 굴을 타고 다니시면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오르셨도다. 막 은혜 되시는 분. 하나님이 날개를 타셨대? 막 은혜 되시는 분. 별로 없죠. 앞에 다시 봐요. 읽으실 때 어때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 나를 두렵게 하며. 은혜 될 수 있죠. 어려울 때. 그쵸? 내가 환난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여호와께 나를 들으셨다. 은혜 될 수 있죠. 그쵸? 근데 하나님의 입에서 연기가 나와. 그럼 우리는 어때요? 불편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스킵해요. 그러면요. 18편 전체 구조가 무너져버려요. 그쵸? 여러분, 읽고 싶은 구절, 눈에 들어오는 구절만 읽으시면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요 설명을 좀 합시다. 보세요. 옛날 사람들이랑 요즘 사람들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요즘 사람들은요. 인간이 최고의 생명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화를 많이 봤어. 그리고 우리는 과학주의의 성공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최고예요. 인간이. 어벤져스 봐도요. 외계 얼마나 더 능력 있는 애들이 나타나도 인간은 지성과 의지와 열정과 사랑으로 그걸 극복해 나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어벤져스를 보고 자라는 이 세대이기 때문에 우주에서 우리 인간이 가장 위대한 생명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막 나보다 더 덩치가 크고 뭔가 더 힘이 세고 뭔가 날아다니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느낀지 아세요? 괴물이에요. 그쵸? 여러분, 야, 입에서 불이 나오는 생명체가 있어. 아, 괴물이구나. 아, 날아다니는 애가 있어. 아, 괴물이구나. 그렇잖아. 우리한테 이 구절이 불편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감동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괴물처럼 묘사하는 거예요. 그쵸? 우리한테는. 하지만 사실 그거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라고. 하나님을 괴물처럼 묘사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나보다 더 위대한 생명체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묘사하면 다 괴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가 완전히 틀려진 부분이라고. 이게 고대 사회, 현대 사회. 다윗 진짜 옛날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옛날 사람. 조선왕조 500년, 다윗은 지금 몇천 년 전 사람인데, 그렇죠? 진짜 옛날 사람이라고. 말도 안 되게 옛날 사람이에요. 그럼 그때는 어땠냐라고 하면요, 인간이 중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인간보다 못한 생명체들이 있고 인간보다 위대한 생명체들이 있는데 그 중간쯤 어딘가.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했지만 그보다 위대한 신인가 인간인가 레인. 뭐 그다음에 신 중에서도 레벨 막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의 개념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 훨씬 더 전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요 인간이 최고의 생명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인간보다 더 나은 생명체가 있어요. 그렇죠? 더 나은 존재가 있다는 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날아다닌다라고 하면 우리는 괴물로 생각하고 입에서 불을 뿜다 하면 우리는 괴물로 생각하지만 그건 그 사람들한테는 뭐에 대한 표현인가? 위대함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지는 이 괴물 같은 묘사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는가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비유에 무너지지 마시고 그게 다른 거니까. 되시죠?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그게 필요해요. 벌써 지루한가?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6절인데 지금 47절까지 해야 되거든. 하여튼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가 묘사하는 게 뭐예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들도 요동하였으니 그 진노로 말미암았다. 그의 코에서 연기 어르고 그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해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내가 지금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환경을 쥐고 흔드는 하나님이에요. 아, 나는 돈이 이러니까 이렇고, 요즘 세상 이러니까 이렇고, 자본주의 사회는 이렇고, 코로나 시대는 이렇고, 내 직장은 이렇고, 내 가정은 이렇고, 내 감정선은 이렇고, 이게 내가 생각하는 세계잖아. 이 세계가 되게 단단하죠. 이 세계가 굉장히 튼튼한 것 같죠? 이 세계가 안 바뀔 것 같죠? 아니에요. 아, 하나님 이걸 쥐고 흔드는구나. 이야, 다윗이 이 얘기라는 와, 하나님은 내가 막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이걸 쥐고 흔드는 분이시구나, 그냥. 땅이 진동을 하는구나. 그냥 입에서 불을 뿜어버리는구나. 그래서 연기가 나와버리는구나. 연기가 나면 확 뒤덮어버리는 거거든, 그치? 하나님은 그냥 쥐고 흔드시는 분이네. 하나님 무능한 분이 아니네. 아니, 그냥 나는 요 단단한 사이에 하나님께 어떻게든 뒤집고 틈을 들어가서 나한테 도움을 딱 주고 가는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체를 쥐고 흔드는구나가 뭐예요? 그가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들도 요동하고 그의 코에서 연기가 나고 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전의 시감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셔야 된다면 하나님은 쥐고 흔드는 존재다.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고정되어 있지 않다. 진짜 웃기죠, 여러분. 진짜 웃겨요. 사람들은 세상이 고정되어 있다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3년 전엔 이렇다라고 너무 확신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엔 말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또 말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또 말이 달라져요. 정치인 거, 경제적인 거, 우리나라 정치는 어쩌고 저쩌고 몇 년째면 또 말이 달라져요. 같은 사람이 계속 다른 말을 해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요. 선행하지 않고 추종합니다.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요즘 애들이 좀 달라. 그때 Z세대가 어쩌고 저쩌고. 경제가 되게 잘 될 것처럼 얘기하다 어려워지면 또 이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이래서 다 안 할 것처럼 얘기하다 좋아지면 이래서 좋아지는 거라고 얘기하고 선행해요? 추종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이게 선행하는지 추종하는지. 선행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은 유동적으로 막 흘러가는 흐름이에요. 스트리밍이라고. 그걸 그냥 타고 가면서 온 길을 나름 설명하는 거지 갈 길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이걸 고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받아들여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쥐고 흔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 수 있어요? 환난 중에 부르짖는 사람이 알 수 있다고 얘기해요. 다윗은 그때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분이세요? 그가 하늘에 들이우시고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에는 어둠캄캄하도다. 굴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으셨도다. 그렇죠? 그리고 그가 흑암을 그의 숨은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이 그러하시도다. 아, 진짜 읽으면서 은혜 하나도 안 돼요. 저도 진짜 오랫동안 읽었지만 입에 붙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걸 보시면서 단어 문장으로 쓸려 들어가시면 우리의 시감이 아니라니까. 시는 번역하면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 랭보시 같은 거 읽어보셨어요? 진짜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왜 위대한 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느낌 없어요. 시는 감수성이기 때문에 번역하는 순간 훼손돼요. 근데 시간을 넘어서 번역된다? 여러분 뭐 송강 정철의 시 보면 감동받으십니까? 하나도 안 와요. 왜? 그거는 이렇게 넘어가면 많이 훼손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그럼 이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초월적이시다. 나는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날개를 타고 천사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야. 그렇죠? 하나님은 어둠을 둘러싸고 있어.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신비롭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신비로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눈에 다 안 들어온다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눈에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초월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신비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눈에 다 보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거 잘못하잖아.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야지. 예,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러네. 하나님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러네. 그렇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죠. 바람소리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야.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뭘 느낀 거예요? 다윗도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왕인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을 부으셨는데 결과적으로 광야에서 쫓기는 신사가 됐잖아. 응답받고 했다가 인생 말렸다고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이 뭐가 초월적이야? 딱 각이 다 나오는구만. 이런 상황에서는 못 도와주네. 지금 내가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관심이 없네. 각이 나오잖아. 어려울 때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누구나 그래요. 다윗도 그랬을 거고. 근데 그가 부르짖으니 간구하다가 뭘 깨달았어요? 아니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은 은혜를 먼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세상을 쥐고 흔드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은 내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게 뭐예요? 그게 3단계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핀셋 정책처럼 딱 그 문제 해결하셨어. 중간 뛰어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핀셋 정책처럼 해결이 안 됐지.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원망하지. 18편 나한테 해당이 안 되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 다음이고. 요 단계. 내가 그렇게 부르짖잖아요. 그건 문제가 해결되는 지점이 먼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압도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먼저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크시구나. 놀라우시구나. 하나님이 커 보여야 된다. 하나님이 커 보이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한테 아직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 좀 이것 좀 해보라고요. 무슨 자식 취급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믿고 경험해야 되는 건 이 하나님이에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이 괴물 같은 하나님. 아이쿠야 이런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방향성이 어디로 잡히냐면 보세요. 그 뒤에 그 시간 순서로 약간 재편집할게요. 어디로 잡히냐면 20절부터예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었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일을 버리지 아니었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나를 지켰으니. 여러분 이 구절이 중요해요.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나를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포인트 아시겠어요?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서 내 손의 깨끗함으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나니. 여기서 이 큰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얘기했죠. 하나님 부르짖었어요. 그 다음에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딱 깨달았어요. 그럼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전환돼요? 아 잠깐만. 이게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네. 이게 내 인생의 중심이.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 내가 어려운데 왜 안 도와줘요? 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이 도와줄 만한 사람인가? 그 방향이 전환되죠. 아 하나님이 저 위대한 하나님이 저렇게 해가시는 거였구나. 그럼 내가 저 방향성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 날 도우시는 게 너무 당연한 거구나. 근데 내가 저 방향성이 없으면 날 도우실 수가 없고 도우시지 않겠구나. 잠깐만. 지금 내 방향이 뭐지? 나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그럼 어려운 사람은요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해요. Why me? Why not? 뭐 새로 미국 댄서는 되려고 하시는 분 책상 위에 있는 거라는 거죠. Why me? 하나님께서 Why not? 어려운 사람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사람은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사람은 자기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에 나서서 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난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래요? 그 일은 여러분한테 반드시 안 일어났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잘못은 없나요? 지금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제대로 대응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다윗 정신이 바짝 듭니다. 내가 광야에서 퍼져갖고 하나님 나한테 이럴 때가 아니라 내가 지금 광야에서 뭘 해야 되는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구나. 야, 이게 되게 중요한 순간이네, 이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자에게 그의 선하심을 보이시고, 사특한 자에게 그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는구나. 야, 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아, 이게 뒤로 자빠져. 하나님, 나 도와줘. 왜 안 도와줘? 안 도와주니까 나 막 살 거야? 이게 아니라, 야, 지금 이게 나한테 지금 정말 중요한 순간이구나. 이런 중심의 변화. 제가 얼마 전에 TV, 카카오 TV 보는데, 개미는 뚱뚱인가? 뭐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 노홍철이라는 분이 주식이라는 뭐 방송이니까 프로그램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분이 진짜 정말 신비롭게 모든 투자에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정말 신비롭게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에서 누군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고 진짜 신비로워. 진짜 앞에서 증명해 주세요. 눌렀더니 파란색으로 바뀌더라고. 팔았더니 내일 올랐어. 떡상했어 다음날. 20%인가 올랐어. 너무 신비로워. 근데 전문가가 뭐라고 전하는지 아세요? 기업을 믿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식 같은 거에서도요 자기중심인 사람은 내 경험에 집중하기 때문에 내 감각에 집중하기 때문에 아유 내가 팔았더니 오르고 샀더니 떨어지더라고. 뭔가 신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문가가 보기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그 기업이 뭔지도 모르고 샀잖아. 네가 뭘 하고 있는지 지금 잘 모르잖아. 그 기업을 신뢰해야지. 그 기업이 믿을 만한 기업이면 떨어져도 넌 버텼을 거고 넌 결국엔 수익을 봤을 거야.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이 자기 중심인 사람은요 어려우면 왜 하나님 나만 괴롭혀? 왜 세상이 왜 이래? 난 이런 거 뭐 난 쓰레기 수집가야? 되게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운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세요. 기업을 신뢰하시듯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해나가는 거에 내가 편승하고 있으면 내가 수익이 나는 거고 내가 그거 없이 내 멋대로 내가 내 기분에 따라서 선택을 해나가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무게중심의 변화가 필요해. 무게중심의 변화. 내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심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뭐야? 이 생각에서 딱 벗어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지금 어떻게 나가고 계시지? 지금 다윗이 그걸 하는 거죠, 그쵸? 다윗의 경험 순서는 달라요. 경험 순서. 다윗은 지금 시편 순서는 뭐라고 얘기하려면, 그건 좀 딴 얘기만 하고 다시 옵시다. 시편 읽을 때 윤회가 되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딱 간구했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벌어졌다고 생각해요? 16절에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주시면 만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여러분 이 구절 외우세요. 시편 7편 나중에 읽으실 때 여기 빨간 줄 치고 이 구절에 머무르세요. 이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했다는 거 여기가 핵심이죠.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건져주셨어요. 여러분이 제일 원하는 거, 우리가 어려울 때 가장 원하는 거,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가장 원하는 거 이렇게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 구절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건져주심을 당한 다음에 다윗이 생각해봤더니 하나님 나 왜 건져주셨지? 라고 생각해봤더니 방금 얘기한 거. 아, 내가 힘써 죄악에서 스스로를 지킨 것을 어여삐 보셔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라고 다윗은 고백해요. 그쵸? 그러니까는 우리의 시간 순서와 다윗의 시간 순서를 조금 조정해야 될 게 있겠죠. 그럼 우리의 시간 순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심을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죄악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분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건 그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일단락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한번 일단락이 났어요. 내가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가만히 있지 않고 간구했어요. 간구했더니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고 내가 죄악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서 어떻게 내가 여기서 해야 되지라고 오늘의 내 마음과 오늘의 내 삶과 오늘의 내 행동을 지켜갔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매뉴얼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 배우세요. 이거 배우셔야 돼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죠. 여기서 이제 한 텀이 끝나고 다음 단계로 가는데 다윗이 이걸 딱 경험했더니 이것 봐라. 패턴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딱 깨달은 다음에 다윗이 그 다음부터 뭘 가져요? 적극성을 가져요. 그럼 이걸 네거티브하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적용할 게 아니라 파지티브하게 아예 선제적으로 이런 방법을 써보자. 선제적으로. 그렇죠? 공격적으로. 그럼 왜 문제가 생길 때까지 기다립니까? 선제적으로 이런 방법을 쓰면 문제가 아예 안 생길 거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기로 결정해요? 깨끗한 자에겐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면 26절 사악한 자에겐 주의 사악하심을 보이시는 분이라는 걸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렇죠?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등불을 켜시는 분이고 흑암을 밝히시는 분이에요. 결국에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내 인생을, 내 이 세상을 쥐고 흔드신 하나님을 알게 될 거고 그 하나님을 선택해 나갈 때 내 인생이 변화될 걸 깨달았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다시 어떻게 해요? 29절. 여러분 이 구절도 여러분 빨간지를 치세요.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려가리. 이제부터는 파지티브죠. 그럼 이제부터 내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예. 아니 그럼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문제 해결되어가 아니라 아예 내 인생 자체를 내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냐 하고 할 때 다시 아예 내가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리다. 그렇죠? 훨씬 더 능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죠. 지금 다윗의 문제가. 다윗이 건짐은 받았어요. 그렇죠? 건짐은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그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광야 생활하면서 건짐받은 경험은 있죠. 근데 문제 전체는 해결되지 않았죠. 그렇죠? 다윗이 그럴 때가 많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 장면에서는 피하게 해주셨는데 여전히 광야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많죠? 내 인생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사실 그 장면은 해결됐어요. 근데 별로 안 고맙다? 왜? 큰 틀은 안 바뀌었으니까. 여전히 도망자니까. 그럼 안 고맙다고. 근데 다윗은요. 에휴 뭐 그냥 하나는 도와줬지만 열 개를 안 도와줬는데 이렇게 그렇게 안 고마워. 투덜투덜투덜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 도와준 경험을 딱 샘플링을 해서 오 요것 봐라. 패턴이 요렇게 돌아가는 거네. 패턴이 요렇게 돌아가네. 하나님은 내 흑암에서 나를 밝히시는 등불이시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네. 오케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 보자.
문제를 해결해 보자. 어떻게 될지 알아보자.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집중해 보자. 내가 이 광야 생활을 잘 살아야 되는 건 광야 생활을 잘 살아보고, 용병 생활을 잘해야 되면 용병 생활을 잘해야 되고, 내가 굴에 숨어 있으면 내가 잘 숨어 있어야 되고, 내가 가만히 열받아도 참아야 되는 건 잘 참고, 내가 오늘 제대로 해보자. 오늘 누가 날 너무 열받게 해도 내가 잘 참는 거. 오늘 내가 도와줬는데 걔가 배신하는데 그 배신을 그냥 감당하는 거. 다시 했던 그 모든 광야 생활. 그 모든 광야 생활에서 내가 정말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이 어려운 일이 또 하나 닥친 거. 그쵸? 다 아시죠? 시글락에서. 그럴 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마다 다윗이 이 구절이에요.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리이다. 내가 어떻게 할지 집중해보자. 딱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자기가 뭘 경험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리로다. 이제부터 이제는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 보니까 정말 와 진짜 이렇게 되네. 진짜 이렇게 되네. 하루하루 은혜가 있는 거죠. 하루하루 은혜가. 하루하루 해결이 있는 거예요. 이 선순환 패턴을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진짜 기분이 좋아요. 31절에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의 누가 반석이냐. 이 방법 말고 무슨 좋은 방법이세요? 이게 반석. 이게 최고의 방법이야.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가는 내 방향성을 확립하고 그렇게 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 반석이냐. 이제는 다윗은 어떻게 살아요?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셨으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내 발을 암사슴과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제가 이거를 설교 여러 번 했죠.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내 발을 암사슴 같이 하시며 여러분 암사슴 여러분 서울대공원에서 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암벽 같은 게 있으면요 사슴이요 탁탁탁탁 이렇게 올라가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엄청난 어려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탁탁탁탁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 암사슴한테 그런 절벽은요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다윗 18편 1편 1절을 뭘로 시작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애라고 시작하잖아. 내 그런 방향성을 정했더니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거. 그렇죠? 내 발을 암사슴 같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 그 앞에 내가 하나님은 자기를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 힘 주시는 거, 가르쳐 주시는 거, 도와주시는 거를 동시적으로 경험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가는 걸 경험해요.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아직 전쟁 중이에요. 아직 전쟁 중이에요. 하지만 승세가 기울었죠. 다윗의 입장에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인생 전쟁터예요. 지금도 아직. 다윗의 인생은 전쟁터라니까. 아직 해결된 게 아니야. 현상적으로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그렇게 해나가고 그것을 통한 작은 승리들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선을 점점 밀고 있는 중이라고. 일이 나아지고 있는 걸 경험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는. 이제부터는요. 아직 해결이 안 됐지만 심리적으로는 해결이 됐죠. 그렇잖아요.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승세를 잡았어요. 노르망디 상륙전에 성공했다고. 이제부터는 밀어붙이는 거야. 여전히 전투가 있죠. 전쟁이 안 끝났다고. 잘못하면 다시 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승세를 잡고 하는 전쟁은 재밌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그때처럼 막 두려워하고 그런 거랑 다르잖아. 톤이. 그렇죠. 이런 지점에 도달한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적군들이 나에게서 도망가죠. 그렇죠. 이건 이제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큰 패턴을 설명했으니까. 적군들은 나한테 도망가죠. 적군들은 내가 적군들을 뒤쫓아가고요. 37절에 40절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 향하게 하시고 날 위하는 자를 내게서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이제는 내 원수들이 등을 보이면서 도망가는 상황. 내가 오히려 이 새끼 어디가? 이러고 쫓아가는 상황. 이거 되게 하신다. 그 다음에 나한테 승리를 주신다. 이 승리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신다. 까지 이제 나와요. 그래서 확장형이죠. 그렇죠?
나중에 요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봅시다. 우리가 어려움이 아니라 좀 더 파지티브로 가면. 그러니까 이걸 다 경험했어요. 그럼 지금 결론. 그걸 다 경험한 다음에 결론이 뭐예요?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걸 두 바퀴 돌아봤더니, 아, 진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 힘이 되시는 분이거든. 진짜 이렇게 하니까 되게 하시더라, 정말. 내가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산 높은 꼭대기에 서게 하시더라. 탁탁탁. 나를 가르쳐 노트화를 당기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 피한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더라. 그래서 내 적들이 내가 창수같이 느껴졌던, 무슨 쓰나미처럼 느껴졌던 적들이 나한테 등을 보이고 도망가더라. 내 인생을 무너뜨릴 것 같은 문제가 결국 내가 해결해 나가는 문제가 되더라. 재정 문제 때문에 내가 무너질 줄 알았었는데 내가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해결되네. 이렇게 되더라. 내가 관계 문제 때문에 내가 무너져 내릴 줄 알았더니 해결되더라. 나쁜 관계 쳐냈고 좋은 관계 갖고 이렇게 가꾸면 내가 좋은 관계를 갖게 되겠더라. 내가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되면 내면이 바뀌더라. 내가 하나님의 건강, 영성과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겠더라. 내가 적에게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적을 쫓아가는 상황이 되더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게 18편이. 여러분, 이 패턴을 배우셔야 돼요. 정리합시다, 여러분. 28편의 패턴을 배우셔야 돼요. 두 가지. 반복합시다. 반복학습. 맨 첫 번째 뭐예요? 문제가 일어나요. 그쵸? 맨 처음에 뭐 하셔야 돼요? 직면하셔야 돼요. 외면하시면 안 돼요. 불의의 창수가 나에게 닥쳐오는데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저 안 보면 편하잖아. 이러시면 안 돼요. 닥쳐오고 있을 때 반응하셔야죠. 그쵸? 어려움을 직면하시는 게 1번이에요. 두 번째 뭐 하시면 안 돼요? 뭐 하셔야 돼요? 두 번째 간구하셔야 돼요. 여기서 화내시면 안 돼요. 여기서 주저앉으시면 안 돼요. 이거 간구하실 타이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으셔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렇죠? 부르짖으셔야 돼요. 세 번째, 그래서 어떤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어떤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 문제가 핀셋으로 딱 없어지는 거? 하나님하고 관계 때문에 창수가 갑자기 싹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일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지엽적인 경우예요. 큰 흐름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간구하는 걸 통해서 무슨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압도적인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내가 이게 전부인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전통적인 영어로는 영안이 열리셔야 돼요. 영안이. 영안이 열리는 게 이상한 신비체험하는 게 영안이 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세속적인 구조로 세상을 보다가 더 큰 틀, 하나님이 이걸 쥐고 흔드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더 큰 틀이 보이는 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면 큰 틀, 이 일하신 하나님의 손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정신 차려주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똑바로 하는 거에 집중하게 돼요. 왜? 내가 하나님 편이면 일이 되거든. 하나님은 사특한 자에겐 주의 사특한 분이, 내가 사특한 자이면, 내가 게으른 자이면, 내가 내가 원망하는 자면, 내가 포기하는 자이면, 내가 도망가는 자면 문제 해결되지 않거든. 그때부터는 갑자기 뭐에 집중돼요? 이 하나님이 보이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환경이 절대적이 보일 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절대적이 보이면 그 하나님을 기반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하지 않아요? 게으르지 않아요. 방만하지 않아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 방만한 사람은 문제를 두세 배로 만들어요. 어려울 때 외면하다가 문제가 닥치면 원망하고, 원망한 다음에 방만하다, 이건 그냥 죽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서 문제가 없어지길 바라지 마세요. 그건 문제를 악화시키는 태도잖아. 여기서 집중하셔야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오늘 집중이 5분 기도하는 걸 수 있어요. 취퇴하는 걸 수 있어요. 성경 펼치는 거 있어요. 오늘 내가 화 안 내는 걸 수 있어요. 직장 가서 내가 주어진 역할 똑바로 하는 걸 수 있어요. 내가 마음 급하게 먹지 않는 걸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걸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매달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정말 제가 말씀을 믿으세요. 여기까지 가시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손 내미시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내미셔요. 여러분 거기서 구하세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근데 보세요. 요 다음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경험 하세요. 근데 사실 지나 보면 그게 전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안 고마워요. 하나님 요 정도 말고 전체를 해결하시고 간에 기별도 안 가요.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이래서 이 타임이 오히려 자세가 흐트러져요. 그럼 대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큰일 나요. 그건 대담하는 거예요. 요 타이밍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이거를 어떻게 해야겠다. 전반적인 삶의 태도로 가져가야겠다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주와 함께 달려가셔야 돼요. 적군이라도 달려나가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발을 사슴같이 하실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실 거예요. 그 힘을 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실 거예요. 노트화를 당기게 하실 거예요. 대나무화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노트화를 당기게 하실 그 능력을 주실 거라고. 그러면 와, 이게 되네. 내가 이걸 하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18편을 두 가지로 기억하세요. 하나는 읽으시면서 계속 뭘 하셔야 되냐면 내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위치 파악할 수 있죠. 내 위치를. 반복하죠. 아, 내가 외면하는구나 라고 하시면 자책하지 마세요. 아, 내가 외면해서 내 인생이 이렇구나. 여러분,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 내가 외면하는구나. 아, 좀 직면해야겠네. 오케이?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면에서는 그냥 테스트예요. 테스트. 현재 내 상태를 그냥 최종적인 평가의 테스트가 아니라 그냥 내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알려주는 테스트.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디 가서 내가 체지방 딱 재요. 그럼 당신 체지방 비율이 몇 퍼센트입니다. 탈락! 이런 게 아니라 체지방 비율이 좀 높으시네요.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테스트. 그렇죠? 이런 테스트. 이런 확인. 그러니까 이 10편, 18편을 보고 날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요즘에 좀 너무 힘드니까 외면하는구나.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다.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래요. 누구나 그래요. 힘든데 이게 죽을 만큼이 아니면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외면이에요. 힘든데 오늘이 아니라 내일 힘들어질 거면 오늘 쓰는 방법은 외면이라고. 이거는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이건 우리의 본성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이래서 이렇구나. 그 논리는 썩은 논리예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네가 잘못된 이유는 네가 외면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그 논리로 가지 마세요. 그 논리를 얘기하는 건 사단입니다. 그럼 그런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제가 열정적으로 얘기한다고,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좀 비난하는 것처럼 들으실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사단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잘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죠? 외면하세요? 첫 번째 외면하세요. 아, 난 외면해서 문제가 안 풀리는 거구나. 이거 좀 직면해봐야겠는데. 이런 약간 캐주얼한 태도. 좀 직면해봐야겠는데. 그렇죠? 그걸 확인될 수 있죠. 두 번째. 아, 내가 직면은 하는데 내가 부르짖질 않는구나. 그냥 나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하거나, 그냥 화내거나, 내가 그러구나. 내가 문제를 쳐다보고 계속 화만 내고 있구나. 아니면 계속 슬퍼만 하고 있구나. 아, 이거 내가 부르짖어 봐야겠네. 그쵸? 그럴 수 있겠죠? 세 번째. 내가 부르짖고 있긴 하는데, 내가 이 문제에 너무 매몰돼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보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요거 부르짖고 있구나. 하나님, 이거 어떡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해요? 위를 보란 말이야. 내가 매몰되어 있구나. 하나님, 그래서 요게 바뀌기 전에는 하나님이고 뭐고 없구나. 이게 안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이 뭐가 없구나. 내가 요렇게 하고 있구나. 내가 요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매몰되어 있구나. 하나님을 봐야겠구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세상 죽은지 하나님 내가 봐야겠구나. 믿어야겠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겠구나. 이 은혜가 먼저구나. 이 은혜가 있어야 그 다음이 되는 거구나. 그쵸? 이 은혜가 있구나. 그 다음에. 아, 내 패턴이 되게 중요하구나. 난 압도적인 문제가 일어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거꾸로구나.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구나. 내가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구나. 내가 잘해야 되는구나. 내가 잘하면 이게 해결이 되는구나. 내가 잘하면 이게 해결이 되는구나. 이게 잘하면 해결된다는 게 당장 이렇게 했더니 돈 벌리고 당장 이렇게 했더니 문제 해결되고 당장 이렇게 했더니 환경 개선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잘하면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다 이 문제를 결국에 해결하시겠구나. 그래서 잘해야 되는구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원래 어려울 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잖아. 잘해야겠구나. 하나님께 이런 걸 도와주셨구나. 근데 전체적인 문제가 남아있다고 내가 시큰둥해졌구나. 중간에 지쳐버렸구나. 순간순간 은혜는 있었는데 큰 문제는 여전하니까 놔버렸구나. 하나님은 진짜 지엽적인 도움만 주지 큰 도움 못 준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놔버렸구나. 아니, 그러면 안 되겠고 내가 좀 전반적인 자세로 바꿔야겠구나. 전반적인 자세로 바꿨어요. 아, 근데 내가 하나님께 배우질 않는구나. 내 방법으로 하는구나. 제가 자주 하는 실수. 하나님께 배우질 않고 내 방법으로 하는구나. 내가 능력을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는구나. 내가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배우고 능력 구하고 도움 받아야겠다. 내가 적당히 멈출 필요 없구나. 내가 끝까지 쫓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이 문제 정말 치열하게 해결해야겠다. 내가 끝을 보자. 내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20편, 18편 읽으시면서 이렇게 내 위치를 파악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로를 이탈한 거거든요. 어려울 때 내가 반응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건 이 어려움에서 내가 반응해야 되는 선로, 매뉴얼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어느 지점을 이탈하신 거예요. 이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로로 다시 올라가셔야 돼요. 10편, 18편을 읽으시면서 아 내가 여기서 이탈했구나 하고 거기서 올라가셔서 거기서부터 다시 달리시는 거예요. 그럼 문제 해결이 돼요. 여러분 문제 해결이 돼요. 해결이 돼요. 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말고. 그럼 이제 뭐 신앙생활이고 뭐 안 하자는 거지. 그럼 안 하자는 거지. 해결이 된다니까요? 진짜 해결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아니겠죠. 하지만 진짜 해결이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결국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해결이 됐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해결이 돼요. 그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방식으로 그게 해결이 돼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 마칩시다.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안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참. 안 어려우신 분들은 여러분들 어려울 때를 위해서 미리 선물해 드릴게요. 이거 팬트리에 잘 넣어두셨다가 어려울 때 꺼내셔야 돼요. 잘 넣어두세요. 지금 당장은 안 쓸 거니까. 근데 어려우면 맞아. 내가 그거 받은 적 있었는데 10편 18편 딱 꺼내셔서 쫙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려우신 분들은 여러분 이거 보시면 여러분 위치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와요. 위치 나와요. 그 위치 파악하시고 거기서부터 다시 조정하시면 돼요. 아,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절대 그럴 필요 없어. 이건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지 법조문이 아니라 네가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든 돼요. 누구든 돼요. 아, 너무 오래 이거 안 해서 여러분 평생 운동 안 해서 몸이 완전 이렇게 굳은 사람들 꾸준히 하다 보면 몸 좋아져요. 내가 평생 내 몸대로 살고 평생 두려워하고 평생 외면하고 평생 포기하고 괜찮아. 이거 여러분 3개월만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 자세 다 바뀌고 근육 생깁니다. 진짜 그래요. 희망을 가지세요. 이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어려우신 분들은요. 여러분 읽으세요. 이걸 제 이 이해를 바탕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마칩시다. 어려울 때 읽는 시. 저는요. 여러분들 이 시를 여러분들이 요즘 어려우신 분들 이 시를 여러분들이 혼자 조용한 시간에 천천히 읽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하는 설명은요, 제가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제가 나름 국문학도 출신인데, 시를 설명하는 최악의 방법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시를 설명하는 최악의 방법. 구조를 따고 개념화시키고. 이건 시인이 보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왜? 시는 감성이고 생명력인데 시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건 살아있는 사람한테 다 제거하고 뼈다귀만 남기는 행동이에요. 생명력이 사라져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제 설명은 그냥 베이스로 까시고 여러분들 진짜 어려우실 때 이걸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뭘 깨달으려고도 하지 말고 도전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읽어보세요. 오늘 읽고 덮으세요. 내가 오늘 은혜 안 되면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야곱 스타일인데 제 추천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일도 읽으세요. 천천히. 모레도 읽으세요. 어떤 면에서는 사금의 시간 큐티 하시는 거 있어도 이건 그냥 읽으세요. 그냥 자기 전에 천천히 읽으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 구절이 보여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아직 안 붙잡아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구절이 보여요. 그러면서 갑자기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요.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잘해볼 용기가 생겨요. 아 지금 막 의기소침하고 힘도 없고 막 아 진짜 막 무기력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그냥 쭉 읽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구절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리라 이 구절이 저한테 진짜 큰 힘을 줬어요. 지금은 쫓기는 삶인데 내가 어느 날 적군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겠구나. 지금은 아니지만 갑자기 막 희망이 생겨요. 하나님께 확신을 주세요. 그럼 갑자기 오늘 그래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나니 막 원망하다가 몰골이 송연해져요. 엄마가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고 있었다가 갑자기 몰골이 송연해져요. 진짜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데? 정신 그만해야겠다. 내가 조금 오버했구나. 그렇잖아. 화내서 화낼 수 있는데 좀 오버할 때 있잖아. 그럴 때 있잖아. 내가 와이프한테도 뭔가 화내서 화내다가 아 젠장 나 이거 선 넘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잘못한 거다. 이럴 때 있잖아. 그렇잖아. 하나님한테 내가 그럴 때 있잖아. 내가 화낼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아 젠장 이거 내가 선을 넘었구나. 그 구절을 읽고 갑자기 그 느낌이 확 와요. 아 진짜 저 이번에 설교 준비할 때 이 구절이 너무 좋았어요.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들도 요동하는 진짜 하나님께 이거 죽은 듯이는구나. 하나님 이거 죽은 듯이지 맞아. 우리 하나님 이거 죽은 들잖아. 갑자기 막 자신감. 노트화를 당기게. 아 이거 못하겠는데. 아니야 하면 하지.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감성. 이 마음, 이 표현들이 나를 살리더라고. 물론 시편에는요 많은 어려울 때 읽어야 되는 시들이 있어요. 아마 시편 전체의 3분의 1은 어려울 때 읽을 시들이 한 50편 이상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각자에게 여러분들이 어려워야 할 때 있을 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전 18편이 전체 구조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려우실 때 시편을 읽으세요. 꼭 18편이 아니라도 시편을 읽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만 아니라 이 시인이 그 어려움에 분명히 있었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나왔는지를 정말 자기 간증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 어려울 때 시편을 읽으세요. 근데 제 개인 추천, 저 김봉현 추천으로는 18편을 읽으세요. 이 18편을 말미암아 여러분도 어려울 때 내가 이 어려움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 깨닫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찾아나가야 되는지 배우셔서 이거 회복하는 스트림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건 이런 논리적인 얘기로보다는 이런 구조적인 설명보다는 그저 18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겠다는 기대를 가지시고 꾸준히 읽어가실 때 함께 이 시어 하나하나를 살리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킬 것입니다. 그 은혜 기대를 가지시고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힘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말씀이 힘을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뻔한 얘기인데,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짜 어려울 때 말씀이 여러분한테 새 힘을 줍니다. 여러분 어려우신 분들한테 부탁드릴게요. 성경을 펼치세요. 그냥 읽으세요.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그거 갖고 자아 비판은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읽으세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은혜 주실 것입니다. 세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합니다. 함께 이 성경 구절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결단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려운데 내 힘으로만 아둥바둥 하려고, 내 힘으로만 어떻게든 해보려고, 근데 안 도와주신 하나님께 좀 서운하기도 하고, 주님 제가 좀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18편 말씀을 의지합니다. 저를 도우신 하나님, 저에게 힘주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어디서든지 깨닫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길 바랍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세임 달라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오늘 갖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 함께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손잡으며 안아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손잡으며 안아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손을 펼치시고 손을 뻗으셔서 여기서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오셨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제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주님이 아니면 저에게 이 삶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주님이 아니면 제가 이런 인격을 갖고 있었을까요? 주님이 아니면 제가 이런 사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제가 이 마음, 이 상황 아무것도 제가 가질 수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조금 더 내 죄와 싸웠다면, 조금 더 내가 내 죄와 싸워서 나를 지켜냈다면 더한 일도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꿈을 꿉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지금도 제가 어렵고, 지금도 제가 어딘가에 빠져있고, 지금도 제가 답답하고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지금도 주님 가끔 너무 힘듭니다. 주님, 아버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주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주님 말씀 붙잡고 다시 희망하고 싶습니다. 주님,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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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직장에서 지쳐있는 자를 가운데, 일상에서 지쳐있는 자를 가운데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찌할 바를 몰라있는 자에게 주님의 가르침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주님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다시 한번 일하신 역사를 여러분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힘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려움에 대해서 네 번이나 설교했습니다. 돕고 싶은 마음에 설교했는데, 아버지, 주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돕고 싶은 마음입니다. 주님, 제가 돕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버지, 제가 다른 걸로는 도울 수가 없어, 제가 이걸로 돕고 싶습니다. 주님, 아버지, 제 첫 마음을 아시오니, 아버지, 제가 부족하였더라도 이 설교를 사용하시,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이들이 도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알면 도움을 얻고 세임을 얻을 수 있는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돕고 싶은 마음이 저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주여, 저를 돌보시겠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그냥 한 번 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어려운 기도 제목 갖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4주 동안 어려움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했던 건 그냥 돕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좀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을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제가 알고 있고, 어려우신 분들 알고 있고, 제가 정말 도울 방법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어려움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걸 내가 좀 확신하기 때문에 돕고 싶어서 한 달 동안 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비난하는 마음도 아니고, 여러분들 잘못하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는 뜻은 절대적으로 아니고요. 정말 돕고 싶은 마음에 설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함께 여러분을 돕고 싶으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플랜 B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 간구해야 됩니다. 조금 더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위치를 잡고 하나님과 함께 그것 좀 풀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너를 도울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기회를 주세요. 함께 여러분들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각자의 어려움과 하나님을 초대하시면서, 하나님, 저를 돕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진심이실 터인데 제가 그 도움 받고 싶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오늘 개인의 기도 제목, 일상에 지치신 분들, 관계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특별히 사업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각자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 문제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 가운데 주님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가정의 문제를 갖고 고민하는 자들을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자들을 주님께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관계의 문제에 좋은 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해결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대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경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아버지 관계적 문제를 기도하는 사람 주님께서 무엇보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 상처를 아버지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 얼음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우리 성숙의 기회만 될지언정 아버지 멸망의 기회가 되지 않도록 제 마음이 상한 자를 이겨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경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경제 어려운 가운데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직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돈을 주시옵소서. 주님 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저희 주님 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돈을 주셔야지 저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 가장 기본적인 돈을 주님께 주셔야겠습니다. 아버지 돈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돈 벌 수 있는 기회와 능력과 건강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재정적인 문제로 고민한 자녀분께 찾아오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재정적인 문제로 찾아오실 때 주님께 도와주신 건 돈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고단하면 아니 고단합니다. 주님 아버지 고단합니다. 지금 1년 2년 3년 이 고단한 일상이 끝나질 않습니다. 지금 언제까지 이걸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정말 성실하게 자기 맡겨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근데 고단합니다.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다가 마음이 무너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러다 몸이 무너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아니 가능하시면 다른 기회들을 주시옵소서. 아니 다른 기회들을 주시옵소서. 아니 다른 도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을 주셔서 이 고단한 삶에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하신 걸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비교와 상관없이 각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설교를 했지만 이 사람들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 어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주 동안 어려움에 대한 설교를 나누었는데 하나님께 여러분들과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는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초대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오늘 좀 얼마나 함께 있죠? 오늘 그래도 40분 정도 함께 하셨네요. 함께 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요. 다음 주에도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예, 감사합니다. 예, 자유롭게 교제가 아니구나. 예, 또 인사 나누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